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운마와 아벳과 르홉이니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자, 우리가 오늘은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일곱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섯 번째로 아셀 지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일곱 지파 중에 처음에 나왔던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는 남쪽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았고요. 반면 그 뒤에 나오는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오늘 보는 아셀 지파, 요 세 지파들은 북쪽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가나안 땅을 남부 지역은 유다 지파가, 북부 지역은 요셉 지파가 분배받았는데,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그 위쪽, 그 위쪽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두르듯이 왼쪽부터 보면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곳도 앞에 나왔던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경계에 대한 내용과 성읍들에 대한 이런 내용들로 나옵니다. 먼저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경계와 지역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먼저 나오거든요. 24절에 보면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25절 그들의 지역은 첫 번째로 헬가, 두 번째로 할리, 세 번째로 베덴, 네 번째로 악사, 다섯 번째로 알람멜렉, 여섯 번째로 아만, 일곱 번째로 미살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분배받은 성읍들 이름이 일단 일곱 개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일곱 개의 성읍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눈에 익은 성읍이 한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25절 끝에 나오는 악삽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죠. 이 악삽이라고 하는 성읍은 앞부분에 이미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쟁을 세부적으로 보면 네 번 걸쳐서 한 것으로 기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여리고 전투, 두 번째는 아이 성 전투, 세 번째는 남방 전쟁, 네 번째가 북방 전쟁입니다. 근데 북방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저 맨 위에 있는 하솔 지역의 왕이 인근 지역의 동맹군들을 묶어서 이스라엘 쳐들어왔었거든요. 그때 묶었던 동맹군 중에 하나가 악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삽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미 정복을 했었던 지역인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악삽이나 다른 여러 지역들을 여기 나오는 성읍들에 대한 이름들을 쭉 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번도 정복을 못 해본 지역이 아니라 이미 정복을 해본 지역입니다. 그럼 현재는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누리고 살고 있었는가? 완전히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복을 해본 적이 있지만 그러나 점유하고 있지는 못한 그런 지역을 지금 이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셈이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정복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여기는 정복전쟁 가면 한번 해볼만하다.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미 승리를 해본 적이 있으니까 지금 가서 또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어찌 보면 조금은 낙관적이고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일곱 개의 성읍들은 여기만 나오고 다른 곳에는 안 나오는 성읍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처음에 일곱 개의 지역이 나왔고요. 그 뒤에 26절 뒷부분부터 보시면 경계선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26절 뒤에 그 경계의 서쪽은 이렇게 돼 있죠. 사실 25절에 나왔던 헬갓 같은 곳이 남쪽 경계선이고요. 이제 서쪽 경계선이 나오는데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갈멜산이라고 유명한 곳이죠. 이제 여기가 이제 서쪽으로 가는 곳이고 27절에 보면 다시 동쪽으로 해뜨는 쪽으로 돌아 배 타고 내 이름의 스불론을 만나고 동쪽으로 가다 보면 스불론 지파를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쪽은 어디 이렇게 돼 있는데 28절에 보면 유명한 지명이 나옵니다. 에브론과 루옵과 한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29절에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그래서 북쪽을 보면 두로와 시돈을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과 관련해서 쭉 설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 경계들이 쭉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읍들 이름만 읽으면 어딘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나눠드렸던 지도를 갖고 계시면 이렇게 보시면 어디냐면 가나안 땅 중에 북부에서도 맨 왼쪽 지중해랑 맞닿아 있는 쪽입니다. 지중해랑 맞닿아 있는 쪽인데 여기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아셀이 분배받은 곳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블레셋 땅이 있고요. 아셀이 분배받은 데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세력, 정복하지 못했던 해외 지역들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냥 쭉 읽었고 아 지리가 여긴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가 해안대로를 끼고 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전 세계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 밑에는 이 애굽이 있습니다. 이집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쳐서 위로 쭉 올라가면 바벨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는데 그러면 저 위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맨 밑에 있는 애굽까지 갈 때 어떤 교통 루트를 썼느냐, 어떤 도로가 있었느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큰 고속도로가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의 대로는 이제 전차를 타고 갈 만한 큰 길이다. 이래가지고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데 그건 어딨냐면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오다가 사해가 있죠. 오른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의 오른쪽, 동쪽에 왕의 대로가 쭉 있어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 가려고 하면 요단강 오른쪽으로 이제 타고 내려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왕의 대로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요것만 있느냐?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해안대로가 있습니다. 해안대로는 어떻게 되느냐? 메소포타미아에서 쭉 와서 맨 꼭대기에 다메섹까지 오고요.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바닥 근처를 따라서 쭉 내려와서 애굽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동해안에 딱 붙어서 고속도로가 하나 이렇게 있는 것처럼 지중해에 붙어서 이렇게 고속도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해안도로는 도대체 어느 영역을 통과하느냐? 지도를 보면 딱 눈에 들어오죠. 아셀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만약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으로 치고 내려가고 싶어요. 그럼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아셀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메소포타미로 치고 올라가고 싶어요. 그럼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애굽에서부터 블레셋 땅을 거쳐서 블레셋이 지중해 연안에 있으니까요. 블레셋 땅을 거쳐서 아셀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거쳐서 맨 꼭대기 다메섹까지 올라간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로 가야 되는 그런 지경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곡창지대가 있어서 곡식이 많이 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교통이 발달한 곳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지만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위에서도 치고 내려오고 밑에서도 치고 올라가고 그래서 이 만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여기 이 지역인 거죠. 그 뒤에 보시면 여호와께 이렇게 쭉 설명을 한 뒤에 30절 맨 끝에 보면 이 아셀지파가 분배받은 성읍의 숫자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그러니까 아셉지파는 22개의 성읍을 분배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숫자들을 쭉 헤아려 보면 22개가 아니고 23개입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이 성경을 쓴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숫자를 잘 못 헤아려가지고 무슨 유치부 아이들처럼 못 헤아려서 이렇게 틀렸을까?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시면 바로 앞부분에 이사갈 지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12개의 성읍을 차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온 성읍은 5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실제 나온 성급은 23개인데 정렬된 22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가?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이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점령해서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성읍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숫자를 헤아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령 이게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교를 해보자고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뭐 이런 성읍들, 남부에 있던 성읍들과 관련해서는 숫자를 헤아릴 때 헷갈리는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복한 것, 정복하지 못한 게 확실하거든요. 근데 아셀지파나 이사갈지파, 스불론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 땅을 분배는 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정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지 어쩐지도 분명하지 않으니까 숫자를 헤아리는 데 있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아셀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에 대한 본문에 대한 설명은 이제 마치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을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셀지파가 분배받았다는 내용만 기록하고 이것을 읽고 이것만 받아들이고 있지만 과연 아셀지파는 이 땅을 정복한 적이 있었을까? 정복을 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약속하셔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과 실제로 받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내가 가서 전쟁을 해야 실제로 받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속만 갖고 있고 실제로 누려본 적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를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땅 한 평을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약속만 갖고 있었고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누리지 못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분배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분배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정복하고 정복해서 내 땅으로 만들었느냐는 굉장히 다른 일이거든요. 아셀지파는 이 땅을 정복해본 적이 있을까? 이후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지금 이제 여호수아 시대잖아. 여호수아 죽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로 들어가면 사사시대 400년 동안 아셀지파가 이 땅을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대부분 블레셋이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북방에 있는 나라가 치고 내려와서 소유하거나 그런다고요. 그럼 언제 이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소유하게 되는가? 사울시대 때도 소유하지 못했고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국력을 강하게 키우고 다윗시대 때 이 땅을 점령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점령하고 위에 아셀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도 점령을 해요. 그때 비로소 이 지역이 실제로 이스라엘 땅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갖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뉜 다음에 곧장 다른 나라에 또 뺏깁니다. 그래서 이 아셀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거의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불행한 그런 역사인 거죠. 그래서 도대체 분배받았지만 실제로 소유할 때가 얼마나 되었는지 이걸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고자 해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소유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또 믿음을 저버리면 빼앗기고 마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쭉 오랜 시간을 놓고 보면 내가 소유하고 누린 시간보다 빼앗겨서 정복하지 못한 채로 보낸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그게 아셀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중요한 특징과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에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어느 지파가 용맹스럽게 전쟁을 해야 하고 어느 지파가 장자권을 갖고 있는 지파답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정답은 12지파 몽땅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다지파만, 요셉지파만 용맹하게 전쟁하고 그들만 장자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아셀지파는 아셀지파 나름대로 북쪽에서 남쪽에서 쳐들어오는 외적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스불론지파도 그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또 있습니다. 이사갈지파도 그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12지파들을 놓고 보면 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더 힘들고 여기는 덜 힘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모두가 다 현실과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다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유다는 용맹스러우니까 어려움을 안 만났는가? 아닙니다. 유다도 어려움을 만나고 지금 나오는 아셀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누군가가 용맹스럽게 정복전쟁을 감당해야 된다면 그건 특정한 한두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다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문제 속에서 다 용맹스럽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지파는 그렇게 살고 어떤 지파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고 어떤 지파는 분배만 받았고 사실은 소유하지 못한 시간이 훨씬 더 긴 그런 불행한 역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땅을 주시고 또 계획 주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고 혹시 약속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보다 못 누리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그게 우리가 믿음 없이 행동하기 때문은 아닌가. 이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아셀지파가 분배받은 내용을 잘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잘 누리는 항상 소유하고 항상 누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고 또 소망하고 기도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셀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땅을 받았지만 소유하고 누린 시간보다 그렇지 못했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셀지파와 같은 모습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과 은혜를 약속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굳건한 믿음으로 행해서 주께서 주시려는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흔들려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각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힘든 지경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넘어서고 이기는 그리하여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